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일에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던 현실을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15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하고 저주받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건을 각각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43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옆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6절에 가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영혼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천국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큰 소리로 외치시며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우리 일곱 가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상칠언 이런 말씀도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이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지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천국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 그리고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버림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다른 말씀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말씀들은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원어 그대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며 외치셨던 말씀 그대로 옮겨다 놓고 그 뜻을 이제 마가와 마태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서 해석해주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 구절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예, 헬라어예요. 헬라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죠. 원래는 시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어에 속해 있는 셈족 언어인 아람어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와 아람어가 이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였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고 헬라권의 영향을 예수님 때에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세들이 거의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아람어 형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 구약 성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하여 소리 지르며 외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22편 시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을 원어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였습니다. 같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큰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왜? 그리하여 이 시편 22편이 증거하던 바를 성취하시며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도 모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며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시편 22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예수님에 대해 가리켜 기록되었고 시편조차도 다윗의 이 시편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큰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이 시편 말씀을 부르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시편 22편을 외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33절에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33절에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25절로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3시. 지금 우리 시각으로 3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하면 제3시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유대 땅. 가장 햇빛이 뜨겁게 비춰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에 잠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어둠이 대낮인데도 깜깜한 어둠이 임하는 이 현실이 가르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뭘까요? 구약이 가르쳤던 마지막 그 날이 오는 겁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던 많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백주에 해가 환하게 비춰야 될 그때를 깜깜하게 하리라. 스바냐서 1장 15절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교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그 날을 모든 구약 성경은 깜깜한 어둠의 날로 말씀하십니다. 대낮이 어둠에 잠기는 날, 그날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열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내렸는데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해가 비쳐야 될 그 시각에 온 애굽 땅이 어둠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따라왔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따라온 거예요. 그때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구약이 예표하고 가르쳤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마침내 임한 겁니다. 즉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수님 재림 때에 또 올 것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 퍼부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십니다. 왜 그러셔야 했나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자리에 서신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여야 했듯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죄인을 향해 퍼부어야 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신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대신 다 퍼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쳐졌던 모든 심판의 현실, 그것이 증거하던 참 실체의 심판이 십자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 우주를 다 소멸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퍼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참 현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가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떠한 때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올 것이지만 이미 임한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심판이 최후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모든 세상 죄인들은 그 심판이 집행되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는 남아있는 심판이 없어요. 영광 중에 그 심판에서 건져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지옥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삶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어둠이 임한 후에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으십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전가받으시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쳐지시며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 버림 당함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심판의 현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 듣기 싫죠? 우리에게 그리 친근한 말이 아니죠. 죄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집행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토록 분리되는 곳입니다. 모든 생명과 기쁨과 사랑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영원토록 끊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싹쓸 치르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아래 거하면서도 그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를 갈며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바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몇 시간 달려 죽으셨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신의 노인으로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세상 현실로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육체의 고통만을 겪으시고 육신의 죽음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하고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으시고 가져가시며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돌아선 것 같고 부모에게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친지들에게서, 이웃에게조차 버림당하고 주위 사람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철저히 나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모든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가장 비참하고 느낄 때,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사실 시편 22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요새 사무엘상 계속 배우고 있죠.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땅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언제 사울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선잠을 자야 했죠. 자기 형제였던 유다족속과 자기가 구원해준 자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했고요. 정말 홀로 철저히 외로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겪으실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 중에 부르짖으실 때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윗의 고백을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서도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었던 다윗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시며 다윗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것처럼 느꼈던 그 고통, 슬픔, 두려움, 외로움 다 맛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서 다윗처럼 늘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고요.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셨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당하셨고 아니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셨고요. 철저히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혼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생의 고통을 다 맛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버림당함의 고통은 그저 다윗이나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과도 결코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다윗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에도 결코 비할 수 없는 고통이셨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 고통과 슬픔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느끼며 고백한 거였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이 사울왕에게 늘 쫓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이후에 다윗이 그의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큰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녀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인구조사, 자기 영광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는 내리셨지만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겪고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고 비참한 상태로 간다고 해도 아니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최고로 비참한 현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버리심을 아직 완전히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실 때에 그저 다윗처럼 우리 경험같이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신 것뿐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영원토록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경험했어야 할 사망과 심판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며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원한 버림당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의 고통과 슬픔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이 지옥 형벌의 고통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통과 슬픔이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과 슬픔보다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로 큰 고통과 슬픔이었는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에게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세전부터 한순간도 분리되신 적이 없고 서로 완전히 하나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 완전히 기뻐하고 만족하시며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시고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모든 것이었고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아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 번도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미워하시며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완전히 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쳐지고 분리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고통과 슬픔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세 번이나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간절히 간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받으실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의 하나된 관계에서 끊쳐지시는 그 고통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께도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영원하고 무한한 무게의 고통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버리시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이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바치셔야 했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는 고백이 얼마만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으시는 것인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의 슬픔과 고통이었는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일어난 사건일까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복음이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한 것은 이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당장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지옥 심판으로 보내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마치 자기의 죄와 허물처럼 여기시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무한하고 영원한 죄의 삯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으로 가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고통을 받으셨는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이었는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신 이 십자가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더 얻고 더 누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으로 부족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같습니다. 아니,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아직도 무지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왜? 짐승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십자가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얼마나 목이 곧고 마음이 딱딱한 백성들인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죄와 정욕 가운데 거하고 싶은지 그 십자가 사랑을 애써 바라보려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안 알려주셔서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정말 천분의 만분의 억분의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자랑할 것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자랑하고 그 사랑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목사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자랑하면 돼요. 다윗이 그 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지 않은 것. 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다윗에게 버림당하지 말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윗을 대신해서 그의 자리에서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서 버림당하시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때때로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비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닌가요? 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겁니다. 주위에 온통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돌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과 이 세상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버림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슬픔의 현실들을 대신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이 부어지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거지만 성경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대신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같이 흠과 없는 거룩한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베푸셨던 똑같은 사랑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바로 그 현실을 우리가 이 예배에서 그리고 이 성찬식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담대히 그리고 기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붙들고 나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온전히 누리게 될 이 천국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시고 그날을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사랑 확인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버림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엘을 부르짖으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시편 73편 25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 어찌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셨는지, 저희는 아무리 알고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감사 없이 기쁨 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목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